안녕하세요. SBS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랑 쿠바가 공식 수교국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쿠바와의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쿠바에는 2차 전지의 핵심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쿠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쿠바랑 공식 수교국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경제협력 과정에서 미국이 쿠바에 한 제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까요?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현재 미국이 이제 쿠바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쿠바와 우리 사이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제일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재는 이제 쿠반 리버티 앤 데모크래틱 솔리데리티 액트 오브 1996라고 해서 쿠바 자유 및 민주연대법이라는 좀 그 1999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이제 발의를 했던 미국 의회의 이제 두 명의 의원들 이름을 따서 헬름스 버튼 법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제 상대방으로 이제 만나게 될 쿠바 그 기업의 자산이 사실은 내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미국인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서 말하자면 이 잔치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상존하는 그런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어서 그게 아주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헬름스 버튼 네. 법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1996년에 만들어진 건데 20년이 지나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법안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쿠바와 맺은 수교 그 이후의 경제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법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이틀 3라고 제 3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쿠바가 이제 1959년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주요 기관 산업이라든지 뭐 광산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런 자산들을 다 이제 국유화했거든요. 국유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에 당시에 투자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많은 경우에 이제 또 미국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재산을 다 뺏기고 쿠바 정부한테 쿠바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뭐 로비를 해서 내 재산 뺏긴 거 뭐 돌려받을 길이 없겠느냐 라는 거를 이제 그 민원을 아마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시 헬름스 의원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으로 좀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버튼 의원이라는 다른 분하고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이 헬름스 버튼 법안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재산은 말하자면은 쿠바 정부로 넘어가서 쿠바 정부 소유가 됐거나 뭐 쿠바 국영 기업의 소유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쿠바 정부가 또 다른 뭐 외국 기업에 뭐 매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애초에 그 이 재산을 뺏겼다는 사람이 이게 내 호텔이었고 뭐 내 광산이었고 뭐 내 건물이었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주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거를 돌려달라. 그리고 특히나 쿠바 정부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쿠바 정부는 속된 말로 이제 배째라 하고서 뭐 쿠바까지 올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소송을 할 거야?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쿠바의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쿠바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투자자라든지 뭐 이제 수교 후에 한국의 기업이 뭐 쿠바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관련한 무슨 광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광산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60여 년 전인 59년에 쿠바 사회주의 혁명이 나면서 뺏겼던 거야. 근데 너는 우리 재산을 그 몰수한 쿠바 정부랑 속된 말로 짝짝꿍 해가지고 너가 여기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라고 이제 쫓아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쿠바 사회주의 혁명이 뭐 일어난 지도 지금 거의 60년이 넘게 지났고 그 미국은 쿠바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에 별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쿠바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적대적인 모습을 취한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유일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뭐 쿠바에 대해서 조금 뭐 미국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입장으로 특히 뭐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맺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존의 경제관계를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쿠바 혁명 이후로 1996년만 해도 쿠바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거의 40년 정도 지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유럽연합 같은 데서 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뭐 WTO에 제소를 하겠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주변국들과의 갈등도 있었군요.
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요. 자기들 쿠바에서 나름대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유럽 기업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발목을 잡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미국의 실정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996년이니까 당시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근 20년 넘게 요 타이틀 3, 그러니까 그 3장의 적용을 그 유예를 시켜왔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1996년의 법인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시행이 계속 법의 내용만 법전에 있고 시행이 계속 그 안 됐었던 거죠.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이 법의 시행을 계속 막아왔으니까 실제로는 별 문제가 이제 되지 않았었던 거죠. 2019년까지요.
아, 19년까지요?
네.
그때 무슨 뭐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오랫동안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또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외교적으로 우리만 뭐 쿠바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 동맹국들인 뭐 유럽 국가들도 다 어느 정도 쿠바하고는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지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다시 미국도 다시 수립을 하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을 해서 당시 쿠바 국가 지도자였던 라울 카스트로하고 뭐 회담도 하고 대사관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 제재도 이제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이제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을 아시다시피 다 뒤집었거든요. 이란 핵합의도 뒤집고 이제 쿠바에 대한 정책도 이제 뒤집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고 그 일환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화당 대통령도 감히 이 헬름스 버튼 법안의 3장을 부활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고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뭐 대통령들이 직무를 유기한 거다. 트럼프는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4월 17일인가에 나 이 법을 부활을 시키 이 법의 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고 쿠바 그 사회주의 정권한테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우리 미국인들의 권익을 찾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5월 2일에 이 3장에 대한 그 유예 조치를 해소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걸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겁니다. 여러 건들의 소송들이 지금 제기돼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고요.
중요 쟁점은 실제 너네의 재산권이 그러니까. 맞냐.
예.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효를 어마어마하게 건너뛰어서 네. 지금에 와서 이 기업한테 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럼 정말 이 기업은 물어줘야 되는
그렇죠. 1심 결론 나고 2심에서 다투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소송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또 그 당선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낙선했지 않습니까? 뭐 올해 대선에 또 다시 나와서 강력하게 도전 중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의 그 시행을 다시 유예시키지는 않았어요.
아 바이든 대통령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마 이미 시행이 됐고 상당수 또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인들이 여기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다시 또 묶어놓기에는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예를 지속시키는 게 뭐 큰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거 다시 이제 앞으로 소송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운 좋게 기왕에 소송을 했었던 사람들만 기득권을 또 보호를 받고
그렇죠.
앞으로는 또 그 부분도 좀 애매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또 뒤집고 다시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부분은 또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도 상존하는 뭐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대선이 또 남아있잖아요. 미국 네. 대선. 근데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고 둘 중에 누가 됐든 이 법안의 3장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재선의 부담, 뭐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뭐 그런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해질 테니까 이 논란이 많은 이 법안을 뭐 다시 정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지난 4년, 3년 이상 이 그렇죠. 법의 효력을 또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할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해서 다시 당선된다면 여기는 당연히 뭐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그래 부당하게 재산을 뺏겼던 우리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의 그 영도력 덕분에 소송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법안의 내용만 들었을 때는 위협적일 수는 있겠지만 에이 설마 이걸로 소송을 실제 하겠어? 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건수가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좀 사례 같은 게 혹시 좀 뭐 조사되신 게 있으신가요? 좀
엑슨모빌이라고 이제 그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주유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유화해서 시맥스라고 하는 이제 C가 뭐 쿠바에서 딴 게 아닌가 싶은데 주유소 체인이 있나 봅니다. 쿠바의 이제 국영 주유소 체인인데 그걸 이제 돌려달라고 여기는 이제 직진을 해서 그냥 거의 시맥스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미국 항소법원에서 뭐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엑슨모빌이 조금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쿠바의 국영 주유소 체인 어떤 기업이니까 네. 사실은 어떤 유럽이나 외국 기업은 아니고 그냥 네. 쿠바 기업한테
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엑슨모빌이 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쿠바 국영 기업이 배째라.
그러니까 이제 쿠바 국영 기업은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주권 면제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남의 나라 정부를 함부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뭐 피고로 삼아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각국 정부들이 뭐 정부들이 온갖 그 논란이 있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뭐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다 소송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 운영이 뭐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부들끼리 합의를 해서 주권 면제 이론이라고 하는 좀 그런 국제법 이론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정면으로 반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일단은 엑슨모빌이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뭐 아마 실제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생각을 하는 게 쿠바에 있는 자산 같으면 이제 쿠바 쪽에서 이제 집행을 못하게 이제 막겠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의 자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국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유럽이나 이제 뭐 다른 재산국에 있는 자산이면은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재산국에 있는 이 시맥스 자산 같은 거를 뭐 압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도 감안할 것 같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뭐 엑슨모빌 같은 데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가 뭐 엑슨모빌을 대리하거나 뭐 반대편에 있거나 뭐 그런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무척 대리하고 싶지만 아직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엑슨모빌에서 충분히 따져보고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이 보시는 분들께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사건, 법정 사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주권 면제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네. 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일본 정부의 어떤 지시나 압박 속에서 또 일본 정부가 결탁을 해서 그 이제 식민 활동에, 제국주의 활동에 동참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 그 기업들의 한국에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몰수해서 그 재산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네.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 원리는 네.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게 보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이제 구조죠.
쿠바에 우리가 재산권이 있었는데 국유화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쿠바에 들어오려는, 경제협력을 하려는 외국 기업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실제 있나요?
네. 그 이제 이베로스타라고 하는 스페인 호텔 체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쿠바 또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쿠바에 아마 호텔을 뭐 인수를 했던지 뭐 협력을 했던지 이제 쿠바 측 호텔 체인하고 그 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소유주의 이제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 호텔이 상당히 이제 그 이 스페인 회사가, 스페인 호텔 회사가 좀 상당히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3년 정도 소송, 이게 2019년에 이 19년 5월 2일부터 소송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지금 벌써 2024년 아닙니까?
거의 바로 소송을 내신 거네요. 그래서 네, 1, 2년
그래서,
안에.
예. 그래서 3년 정도 이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겨우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 이베로스타라는 그 스페인 회사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준 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그 WTO에 뭐 미국도 제소를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싸우고 나서는, 그 이런 소송을 어쨌든 유럽 회사들이 이제 당할 수 있는, EU 소재국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는 미국인들을 제재하는 법을, 맞불제재법을 유럽연합에 또 만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렇게 부당한 거에 우리 기업들이 당하는 거는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법도 있고 제재하는 법이 있으니까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 법원에서도 이제 하급심하고 상급심 결론이 엇갈리고 뭐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은, 그 이제 항소법원 차원까지 내려진 결론은, 이런 경우는 유럽 회사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베로스타라는 스페인 회사는 일단은 좀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나기까지 뭐 3년 넘게 뭐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또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그렇죠.
사업 기회도 또 사실은 뭐 그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네.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나마 이 사례에서 이제 그 쿠바에 투자했던 그 스페인 네. 그 호텔 관련 기업이 구사일생 할 수 있었던 거는 EU 차원의 어떤 맞불 제재라든가 정치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가능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쿠바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맞불 제재라든가
네.
아니면 제도적 노력이라든가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나중에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상의 사례를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를 우리 동맹국 가장 중요한 그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런 EU 스타일의 어떤 그런 법 같은 거를 뭐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뭐 외교적 정치적 부담이 좀 크실 수는 있겠지만 또 뭐 이렇게 수교를 했으니까 우리 기업들의 뭐 진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뭐 장밋빛 정말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도 좀 사전에 좀 스터디를 좀 하셔서 이런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를 EU처럼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진출을 좀 자제하시라든지 그런 좀 그 신중한 접근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름스 버튼 법안을 피해가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맞불 제재를 놓는 방식 등을 통해서 미국 법원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노력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기업이 알아서 저기는 아무도 소유가 없겠지? 라는 거를 미리 어떻게 알아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안 그래도 기자님이 그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사전에 그래서 조금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뭐 리스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그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쿠바 사회주의 혁명 후에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제적으로 호소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민원 건수 같은 거를 집계를 해놓은 게 있는데 대부분 미국인들이고 미국 기업들인데 한 5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바 곳곳에 있는 그 자산들 중에서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사실은 이제 모르는 상황인 거죠. 5천 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후손이라든지 뭐 승계회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미국 법원의 또 판단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소송에 말려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꼭 그 리스트에 없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네.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네. 뭐 삼촌께서 광산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네.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하려는 뭐 판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처럼 뭐 딱 당의 회사가 뭐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뭐 인정해주지만 몇 대 뭐 지난 이제 후손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도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법인데 그렇게 너무 넓게 뭐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미국의 또 뭐 채통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법원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쿠바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핵심 광물들이 많이 매장돼 있고 쿠바와 수교 정치적인 어떤 수교 소식이 전달되고 얼마 뒤에 그럼 2차 전지 산업에도 조금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이 법안 때문에 우리 기업들 실제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오히려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리스크가 뭐 아주 낮다 그렇게 얘기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제일 이제 쿠바 같은 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뭐 지하자원 관련된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수교 되자마자 당장 그 2차 전지 관련 뭐 니켈이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거나 이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이제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뭐 투자를 허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또 국유화하거나 뭐 하는 게 항상 또 그런 뭐 석유라든지 그런 지하자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당장 어떤 리스트가 있다라든지 뭐 이게 당장 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면밀하게 가능한 범위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나서 관련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쿠바에서 2차 전지 공급받는 나라가 없는 거야? 라고 잠깐 멈추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니켈이나 아니면 이 코발트 같은 주요 2차 전지 광물들을 공급을 받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리스크를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뭐 괜찮은 곳을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관련 소송이 제기가 안 된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이 리스크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하자마자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아까 말씀하신 예처럼 우리 집 땅 문서를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쿠바에 뭘 사놓으신 게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뭐 흔들면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이게 뭐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도 기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참 제일 이제 어떤 투자 결정이나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외국인 투자를 해외 투자를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제일 싫은 게 말하자면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쁜 법인 이유가 이 가장 그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관계가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믿고서 투자도 하고 내가 거기서 뭐 수익도 얻어가고 그런 결정을 할 텐데 이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짜 소유자일 수 있다. 이 재산을 빼앗은 도둑일 수 있다. 라는 거는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둑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 돼버리니까 나의 그 레퓨테이션, 명성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거를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일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그 쿠바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쿠바의 제재가 이 헬름스 버튼 법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테러 지원국으로도 좀 지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달러화를 거래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헬름스 버튼 법안 말고도 또 다른 네. 미국에서 쿠바에 하고 있는 제재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쿠바 자산 통제 규정이라는 이제 그 제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올려놓은 그 쿠바인들과 이제 거래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제재이긴 합니다. 근데 또 세계 금융시장에서 또 미국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쿠바 관련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들한테까지는 적용이 없지만 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제 꺼리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또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관여를 안 하고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융거래 같은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이른바 위험 회피 거래 거절이라고 통상 번역을 하는데 디리스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쿠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외국인이나 외국 금융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미국 제재도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 금융기관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관련된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이 들어온다든지 관여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상 금융거래가 막혀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일도 네. 역시 불확실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트리바고라고 하는 이제 호텔 부킹하는 사이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쿠바에 이제 있는 호텔이랑 계약을 맺고서 쿠바 관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러면 이제 뭐 항공편, 숙박편 그런 거 예약을 하잖아요. 트리바고 사이트를 통해서 쿠바에 있는 이 사이트에서 쿠바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기 좀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의 그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는 분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이 트리바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헬렌 스퍼튼 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누구든지 쿠바 당사자들하고 뭔가를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있어 보인다 하는 회사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트기도 어렵고
네.
거래를 터서 돈을 받기도 어렵고
네.
다행히 돈을 받아도 그것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네.
소송 위험에
네.
또 걸릴 위험이 있는 진짜 삼중고네요.
안타깝죠. 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쿠바를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놔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미국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교도 회복하고 대사관도 만들고 이제 그랬을 텐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재의 덫 때문에 이제 쿠바라는 나라도 이제 괴로워졌고 그러면 뭐 이 쿠바 국민들이 자기 체제도 사실은 상당히 비판을 하겠지만 아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들 거고 우리 같은 이제 제3자나 이제 쿠바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곳곳이 이제 속된 말로 지뢰밭이네. 그래가지고 쿠바에 들어가는 거를 꺼리게 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미 그 쿠바와 거래를 하고 있는 뭐 EU나 어떤 중국의 기업들은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네. 이 매각 대금 서로 이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화가 안 됐고 뭐 정치적으로 한때 뭐 문제도 되긴 했었지만 이른바 이제 그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유로화도 그렇고. 캐나다도 뭐 그런 기축통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제 국제화가 된 통화니까 그 한국 기업들 그 원화가 좀 특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불이익이 좀 있는 상황인 것도 있죠. 관련해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중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과 EU의 어떤 나라들은 그 자체 자기들의 통화로 직접 거래를 틀 수 있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를 주고받을 수 없이 없고 네. 반드시 하나를 끼고 가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조금 뭐 미국 달러를 한번 뭐 속된 말로 한번 찍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그냥 유로화를 거래를 하거나 뭐 위안화를 거래를 하거나 엔화를 거래하거나 그냥 바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쿠바는 북한의 그 형제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리고 우리와 북한이 서로 대립관계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와 수교를 맺었을 때는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쿠바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실제 쿠바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경제 협력은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는 정말 북한의 뭐 속된 말로 찐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만 해도 많은 당시에 뭐 소련부터 시작해서 동구권 국가들, 동구공사권 국가들이 다 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북한하고 의리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서울 올림픽 참가도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건 쿠바한테는 큰 결단이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쿠바가 복싱이라든지 뭐 야구는 당시 뭐 올림픽 종목 아니었으면 야구라든지 상당히 스포츠는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쿠바 선수들도 서울 올림픽을 불참을 하게 되면 큰 뭐 타격을 받는 거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뭐 스포츠라든지 그런 게 국위 선양이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도 북한과의 우정을 지키려고 했던 나라인데 몇십 년간 한국이 계속 쿠바와 수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던 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거절을 해오다가 결국은 마음을 돌린 거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뭐 사실은 막상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강론으로서 하려고 보면은 이 미국 제재라는 좀 큰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제재도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허용을 해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쿠바 사람들의 좀 마음을 좀 사고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차근차근 좀 밟아나가는 뭐 과정이 좀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쿠바와 우리가 수교를 맺은 게 정치적 해빙기는 맞지만 이게 곧바로 경제적 해빙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해주신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